이스라엘의 역사, 숲속의 등산로 같습니다. 그 꼭대기가 예수님이시라는 설정을 마태복음이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숲속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역사의 숲에도 이정표가 있었듯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묻혀서 빛을 못 보다가 이 이정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드러내는 친절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 40년, 50년 지나서 출판되기 시작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책들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선지자 스가랴 다니엘의 글을 직접 가져옵니다. 직접 가져와요. 이걸 영어로 proof text라고 그래요. 말하고 싶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proof text입니다. 왜 뒷받침해야 하는가? 그거는 논란거리가 생겨서 논박해야 하니까 근거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스토리,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프루프 텍스트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틀에 맞춰서 썼어요. 이는 선지자 누구누구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공식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적어도 이런 공식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 번이나. 그리고 비공식적인 공식 또 있어요. 그리고 그까지 합하면 12번이나 돼요. 그리고 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공식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예언과 성취의 공식이라고 하십시다. 이제부터 12번 혹은 13번, 14번이나 이 공식을 썼으면 이 작가가 예언과 성취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쌓이고 쌓이니까 예언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취라는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 좀 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성경의 권위에 기반하더라는 변정 의도 때문입니다. 변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주장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크게 부딪힌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했을까요? 자네 주장이 이스라엘의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라고 하면서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언과 성취 공식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게 슬라이드를 한 세 개 준비했는데요. 빨간 글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바를 이루려 하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한 바가 이루어졌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1장과 2장을 제가 하이라이트 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2장 또 나오죠? 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도 나오는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러한 예언과 성취라는 다발, 묶음이 마태복음 초반에 많이 나오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는 지침이에요. 이어서 전개될 예수님 이야기마다 모두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라는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지침 말입니다. 그래서 작가 마태가 보여주는 스타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도록 디자인된, 설계된 세밀하면서도 상징적인 형형색색의 직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언과 성취라는 공식이 남기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태로서는 독자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강력한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우리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려고 해요. 신약 책들을 모아 순서를 정할 때, 정경을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편집을 다 하거든요. 순서도 정합니다. 마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의 책을 먼저 앞에 놓아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언과 성취의 공식은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정경을 해석하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을 헤아려 본다면 그 사람들은 예언과 성취, 공식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대범한 영향력을 신약에 남기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러나 약간 반론도 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언과 성취 공식만이 유일한 해석법이라고 고집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언과 성취 공식에 취한다면 너무 편협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도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런 점에서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언과 성취 공식은 마태복음의 속속들이 스며든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를테면 산상수훈 아시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되어 있는데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역시 예언과 성취라는 그 공식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단순한 프루프 텍스트, 무슨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을 읽는 우리의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골적으로 보이는 틀 말고도 언년 중에 예언과 성취 공식을 60번 이상이나 사용했었어요. 노골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60번 중에 12번이니까 한 5분의 1쯤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고 간접 인용과 같이 이제 합하면 이제 수백 개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하려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질문이 이제 조금 더 깊어져서 과연 그러한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언과 성취 모델이고 틀이네 이것만 알면 뭐 우리 중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겠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과거 즉 구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헤아리고 파악하느냐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야기인 줄 우리가 알겠는데 아 그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시적인 인용이든 아니든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 보세요. 보시되 구약 선구자들, 선지자들의 성취로 봐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 혹은 이사야서에는 뭐 고난받는 종,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가의 표현과 이미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스라엘의 성경에 흠뻑 젖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해 보십시다. 1절에서 17절에 있는데, 1장 1절에서 17절. 마가복음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으로 직행해 버려요. 그런데 마태는 족보와 출생 스토리를 썼습니다. 이 족보 지루하게 반복적입니다.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낳고가 나왔죠? 읽기에 너무 단조롭습니다. 세련되지도 못해요. 드라마틱하지도 못합니다. 비교가 되는 마가복음은 그래도 첫 문장부터 좀 흥분할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도발적인 문장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도 족보는 중요한 해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도 해석의 기능 넘버1이에요. 이번에는 해석의 기능 넘버2 족보라는 것이죠. 와 이게 참 굉장히 신박합니다.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왜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왔을까?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면 분쟁과 변론에 반박하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뭐 왈과 왈부하고 갑론 을박하는 거 다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족보 이야기하면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보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할 거 없다는 거죠. 사실 자기 가족 적보 자랑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달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불쑥 튀어나오는 캐릭터가 아니시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족보를 42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후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대서사지요. 그 대서사의 극치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천천히 했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금방 제가 한국말로 표현한 건 헬라어 말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The book of the Genesis of Jesus Christ. Genesis. 창세기입니다. 원래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태초라고도 번역했지만 뭐 기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내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타이틀에 머무를 1장 1절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약 전체의 창세기는 하나님에서 출발하듯이 신약 전체의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 전체의 창세기는 하나님, 신약 전체의 창세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사실은 New Genesis라는 암시입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종말적 구속 스토리, 새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 스토리의 주인공,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다윗과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영락 없이 얽혀있는 새로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기원을 이루는 족장 아브라함 아닙니까? 한 나라의 기원을 이루는 왕 다윗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과거 스토리를 회상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뿌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옛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자들은 마태복음 전체 스토리가 1장 1절에 스케치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구나 인식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족보를 다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 다윗이 또 나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족보를 크게 세 개로 나누었죠. 뭐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산막으로 나누었다 볼 수 있습니다. 14개의 대, 제너레이션을 커버하게 맞춰놨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1막이고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2막이고 포로기에서 메시아까지 3막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계통, 말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이라이트하는 목적으로 3막으로 나눈 것입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1장 17절에 적어버렸어요. 원래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막 폐자되고 사용됐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탁 나와버렸어요. 근데 크라이스트 앞에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정관사까지 썼는 거예요. 단어 속에 유래가 서려 있다는 암시예요. 시대별 분류도 의도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1, 2, 3막으로 나눈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다윗까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몰락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마지막 3막에는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암울한 시대의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약 학자들이 이걸 영어로 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till in exile.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있다. 이 설정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이하게 모세가 차지하는 자리가 이스라엘 스토리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이죠. 약속이니 왕권이니 포로니 귀한 이 네 단어는 선명한데 시내산 율법이 차지하는 자리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작가의 전략은 일단 족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제2의 다윗 왕 이미지로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이라이트 하긴 해야죠. 나중에 할 겁니다. 또. 그러나 먼저 우선은 다윗 왕으로 하이라이트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듯한 제2의 모세 이미지 예수님은 그 중요성에서 잠시 밀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의 할애된 족보 이 인식 자체만 봐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특별하다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세요 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의 신실하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14대 제3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라는 약속 파기자, 배반자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인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1장 16절에 그 이후에 파란만장 후계 왕들의 스토리의 결국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역사죠. 독자라면 이 족보를 보는 순간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조상들의 고통의 세월 말고 뭐가 남아 있겠냐고요.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개인이 잡혀갔다는 것을 스토리로 만든 그런 소설이 아니죠. 포로라는 집단입니다. 총체적 국가적 범죄 이력입니다. 언약의 파기라는 거울을 이 독자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보는 것이 부끄럽고 뼈 때리죠. 물론 이것을 봐야 소망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할 자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단순한 족보 나열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해석의 지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독자들이여 이스라엘의 죄는 치밀한 법조문을 피하거나 지키지 못한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포로라는 다윗 왕국의 몰락과 바벨론 포로를 가져다 준 총체적 불의와 우상 숭배라는 국가적 죄임을 기억하시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작가 마태가 읽어내는 세계관 속에서는 적어도 지금도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어떻게 해요? 산막의 포로기에 무능하고 유약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무대를 이제는 꽂아내자는 것이죠. 그 무대를 이제 내리자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마태복음 초두가 예수의 사역이란 이스라엘의 포로의 종식을 가져오실 사역과 강력한 일치라는 해석 지침입니다. 우리는 족보 속에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세바,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다말, 라합, 룻이 있습니다.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올리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한국도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의심을 해보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어떤 암시입니다. 이 여인들과 엮인 남자들 사이 어페어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성경 퀴즈에 답하는 그 수준으로 끝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페어, 어페어.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이죠. 이거 왜 이렇게 앞에 내 여인이 나와 있느냐? 다섯 번째 여인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Justify 하려고. 다섯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어페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이거 어페어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라는 말 그 가운데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아주 미스테리한 방식으로 잉태된 건 맞아요. 우리는 그걸 또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부적절한 관계죠. 어페어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계보가 이 여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독자님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라는 일종의 면역주사를 놓아준 거예요. 메시아의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여인들과 어페어에서 태어난 자식을 욕하는 자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축복하기로 작정한 것마저 깎아내리는 죄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루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스토리 없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바세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은 다윗 왕이죠. 왜 바세바 이름이 있느냐고 논란 걸 삼을 수 있습니다. 아까 내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어떤 암시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더라는 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잘못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이 여인들은 다말, 라합, 룻은 심지어 여걸로 칭송까지 받아요. 결단력 있는 강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독자의 호감을 얻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주위에는 색안경 끼고 이 여인을 막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죠. 색안경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하게 신실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 믿음의 여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스토리들을 엑기스로 뽑아내가지고 지금 당장 계속 사용해야 되고 써먹어야 됩니다. 외부의 눈초리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 미션을 신실하게 굳건히 밀고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추진력 있는 여인들입니다. 또 더 있어요. 설명할 게. 이 네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외인입니다. 성경에는 이방인, 외인 가지고 율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접촉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뭐 사귀지 말라, 온갖 이야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있다라는 거죠. 다말도 가나인 여인이고 라합도 가나인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히타이트, 헷 족속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 외인 여인들이 귀화하여 이스라엘 스토리 중심에 들어와서 다윗의 혈통, 즉 이스라엘 왕통을 잇게 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라는 메이저 힌트를 이 족보가 투척하지 않습니까? 해석에 지침을 주는 것이죠.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스토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에게도 개방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방에게도 개방된 스토리가 복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스토리 마태복음 첫 장의 내 여인의 이름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이라 하면 28장이거든요. 1장에서 28장 좀 길죠. 그 28장의 주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만국, all nations, 만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만방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미션을 미리 암시하는 여인들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외인들을 이스라엘 스토리 속에 집어넣는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작가 마태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와 관련한 구약의 어떤 구절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민한 독자라면 아, 작가 마태가 우리들어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이후의 유대인이라면 자기 나라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미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족속을 향한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수 분리는 복음 전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 외인에게도 열려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총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총체성이란 포로라는 집단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개인 한 이름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지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책을 읽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